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장 먼저 대적한 자가 마귀였습니다.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귀를 멸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심으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빛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을 다루었고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승리하신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럼 첫 시험에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라는 이 유혹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반박하시면서 이기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한 번 이렇게 패배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는 실패했지만 멀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시험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4장 11절을 보시면 세 번째 시험 후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떠났다는 말이 영원히 떠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만 시험하고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겪으셨고 심지어 마지막 순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시간에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과 비슷합니까? 사탄의 음성과 비슷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배후에서 마귀가 이렇게 주님을 시험한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만 시험 당하시고 세 번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공생애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마귀의 도전과 공격을 받으셨지만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악한 영이 예수님만 이렇게 줄기차게 계속해서 시험하겠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를, 신자들을 쉬지 않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백기를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유혹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 순종하겠다 다짐하면 마귀가 시험하지 않고 완전히 물러갑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봉사하고 헌신하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으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순종하는 사람, 신실한 일꾼일수록 지속적으로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자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은 그 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악한 영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직분자들도 임직받는 그날부터 은퇴할 때까지 마음을 흔드는 온갖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과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왜 울고 있을까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니까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사냥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이 마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라, 깨어라,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로 이 사자 한 마리가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오늘 교회 주변에서, 우리 명덕교회 주변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어슬렁거리며 다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그 사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드는, 언제나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이 마귀에게 속절없이 당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늘 경계하고 사탄을,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하고, 마귀는요, 대적하고. 마귀는 대적하면 피한다. 예수님께서 사탄 악한 영의 시험을 대적했을 때 사탄이 피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명덕의 성도님들은 이 시험하는 자, 이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들은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마귀의 존재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 휴전 상태이지요. 그런데 만약 한국이 북한의 존재를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군사적인 도발을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쳐들어와서, 밀고 들어와서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유혹해도, 사탄이 시험해도 시험인 줄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활을 돌아봅시다. 지난주에, 또 혹시 최근에 악한 영이,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공격해서 나쁜 것을 주입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체감한 적은 없으신가요?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첫 번째 시험에서는 광야에서 시험했어요. 광야에서 시험, 2차전은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서 그 예루살렘 성의 주변이 아니라 핵심 센터가 되는 성전을 배경으로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소굴에서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성전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을 배경으로 무대로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가운데 마귀가 활동할 수 있어요.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지금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잡념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과 어울려서 교제하는 자리에도 또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 그 현장에도 마귀의 시험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마귀가 거듭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항상 깨어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명덕교회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라.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볼 수도 있겠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다시 또 달콤하게 제안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님들 이 마귀가 건네는 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유혹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헷갈리시죠? 이 6절 말씀을 보면 이 시험은 시험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게다가 마귀는 어떻게 시험합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으라고 독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리적으로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도와줄 리는 없지요. 그래서 이 시험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봐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이 시험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자 점검해보자 확인해보자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라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인가요?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사탄이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역으로 이용해서 쓸데없는 의심과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아니면 시험하는지 아십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은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 신뢰를 빙자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장해서 의심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을 떠보라고 감히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 걸려들면 이 시험에 걸려들면요,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41절에도 보시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계속해서 하나님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시험했다.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진노하셨다. 노엽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과 의심의 대상으로 삼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시험에 자꾸 이 습관적으로 그것이 반복이 되면 믿음이 무너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죠.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 마귀의 강교한 시험을 다 그 속셈을 파악하시고 시험을 물리치셨죠.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덕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상황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까요?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모한 일을 시도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다소 무모해 보이는 억지스러운 일을 시도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은 담대하게 높은 데서 아래로 뛰어내리더라도 안전하게 착지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편 91편은 신뢰의 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와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어야 정상인가요? 다리가 부러져야 정상이잖아요. 큰 부상을 당하고 머리를 다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 생각하고 뛰어내리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위기와 역경을 만나서 고초를 겪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듯이 무모한 일을 시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괜찮을 거야, 될 수도 있을 거야, 잘 풀릴 수 있을 거야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억지스러운 일을 하면서, 허황된 일을 감행하면서 하나님의 지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한다면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로또 복권을 구입해서 여행을 기대하듯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도와주십시오 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을 조금 이렇게 폭을 넓혀서 또 한번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평소에 술, 담배를 즐기면서 누가 봐도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주시고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래도 되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시험하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뻔히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남을 속이고 일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또 하나님 나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시험이 여러분 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우리는 이런 시험에 시험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신뢰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는가? 첫째는 무모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 시험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괴로운 어떤 좀 힘겨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지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출애굽 2세대들 후손들에게 얘들아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했는지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고 마사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한 것처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거라. 그렇게 교훈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마사에서 시험했다 그러는데 여기 마사라는 단어 뜻이 시험입니다. 마사의 뜻이 시험이에요. 원래 지명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어떻게 시험했느냐?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 괴로운 지경에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 결과 르비딤이 마사의 장소, 시험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라 권면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사에서처럼 우리도 참 목이 타 들어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 좀 결핍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지요. 또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좀 실패하는, 뜻대로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맙시다.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견디고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왜곡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시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다시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사탄이 구약성경을, 마귀가 구약성경을 안다. 신명기 말씀을 정확하게, 시편 말씀을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처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것을 보고, 아, 두 번째 시험할 때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유혹해봐야 되겠다라고 예상, 그러면 넘어올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가 성경을 이용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풀이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본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편 91편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무모하게 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변질시켰죠. 이 말씀을 왜곡시켰죠. 말씀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이용했어요. 이것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아주 주요한 한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너무나 많죠.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제멋대로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더 영적으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신령하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자부하면서 기존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잘못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기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이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좀 더 영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한다. 나는 좀 더 성경을 깊이 파고들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참 바르고 괜찮지만 이 방향이 조금 삐딱하게 잘못되어 버리면요, 말씀의 본래 의미를 곡해할 수 있어요. 말씀의 본래 뜻에서 완전 떠나버릴 수 있어요. 본문은 너무 명백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너무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듣고 있지만 때로는 자기 신념이나 입장과 충돌하면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부담되는 말씀, 내 성향에 맞지 않는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 설교자도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사탄의 시험.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시죠. 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실 건데 이런 병든 설교를, 좀 바르지 않는 설교를 매주 들으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쇠약해집니다. 신앙이 병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칼빈은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성경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주석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성도가 성경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계실 때 이러한 싸움을 싸우셨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지금 마귀가 말씀을 비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고 있구나. 이 유혹을 간파하시고 마귀의 저의 의도를 아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셔야 되고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직분자들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직분자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일 핵심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무엇인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옳게.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래서 우리 모든 명덕의 성도님들은 또 직분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셔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